신명기 말씀은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잘 아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그런 표현이 적당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의 시그니처 같은 말씀들, 그런 말씀들이 신명기에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를 가리켜서 모든 구약 성경 율법의 핵심이다 또는 율법의 진수이다 그렇게 표현할 만큼 신명기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율법의 말씀을 기록한 내용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의 끝내고 모압 지방에 도착했을 때 건너편에 가나안 땅을 내려다 보이는 지점에서 모세가 다시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설명하고 가르친 그 세 편의 긴 설교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의 제일 끝절, 제일 마지막 요절인 36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모압 평지에 도착했다 그런 말씀이 있고 신명기 1장 1절 말씀 아라바 광야에 도착했다라는 말씀이 있는 다 똑같은 지역을 다른 지명으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1장 5절 말씀에는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모세가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 신명기 말씀이 선포되고 또 기록되고 가르쳐진 장소가 모압 평지 요단강 바로 건너편에 있는 지금의 요로단 땅이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 시기를 1장 3절 말씀에서는 그 시기를 제40년 11월이었다라고 가르쳐줍니다. 광야 생활 우리 흔히 40년 그러는데 그 광야 생활 40년째 되는 해의 11월 달이었으니까 거의 완전히 이 광야 생활의 마지막 시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처음 새로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출애굽기에서 이미 많이 말씀하셨던 율법의 내용을 거의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반복해서 하는 말씀을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구체적인 적용의 문제였습니다. 대체로 이 출애굽기에 나온 율법의 말씀이 법조항과 같이 조금 거칠게 조금은 딱딱하게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라고 한다면 신명기는 그 내용을 잘 풀어서 설명해 주어서 아이들이 듣더라도 다 알아들을 수 있게 해석과 적용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한 부분이어서 필요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세대가 바뀌어서 처음 출애굽기의 율법의 말씀을 들었던 세대는 소위 이 출애굽 세대, 애굽 세대였습니다. 애굽에서 자라고 성장했던 그 사람들 중심으로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40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그 시대는 다 지나갔고 그때 나왔던 그 말씀 들었던 사람들은 다 세상을 떠났고 이제는 광야 세대 중심으로 세대가 재편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지 못했고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새롭게 교육의 필요성이 있고 경각심을 가지게 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이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가르쳤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명기라고 하는 책의 제목도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책 제목이 엘레 하트바림이라고 했습니다. 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하고 시작해서 1절의 마지막에 말씀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말씀이니라. 그런데 그 책 제목이 바로 그 말입니다. 이 히브리어 성경의 1장 1절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마지막 단어를 따서 이는 말씀입니다 라는 제목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것을 이 신명기를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옮기는 과정에 신명기 내용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이 다시 기록되었다라는 의미에서 두 번째 율법이다라는 의미의 헬라어인 뎁데로노모스라는 말을 이용해서 듀테로노미온이라는 말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서나 헬라어 성경 등에서 이 신명기 책의 제목의 의미는 두 번째 율법 또는 율법의 반복 그런 의미로 보겠습니다. 처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책 제목이 말씀 그대로 1장 1절의 첫 글자를 따서 책 제목을 정했다고 본다면 후에 헬라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는 그 내용을 다 함축시켜서 표현하면서 두 번째 율법 또는 율법의 반복 그런 의미의 제목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핵심 중에 핵심으로 그렇게 알려진 말씀들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생각되는데 신약 성경이 모두 27권이지 않습니까? 27권 가운데 17권에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 시험을 당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에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 시험에 대답하시는데 그 세 번 대답이 다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8장 13절에 8장 3절 말씀에 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은 6장 16절에 또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말씀은 6장 13절에 이렇게 모두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유혹하신 마귀의 시험에 대응하셨을 만큼 신명기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신명기 말씀의 큰 원칙, 그 전체 내용을 줄여서 요약하면 두 가지 내용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광야 생활의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하나의 원칙을 제시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언약을 지키면 형통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가나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오래 거기 살지 못하고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맺어진 하나님과의 언약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고 살아가는가라는 것이 광야 생활에서도 축복과 징계의 분기점이었던 것처럼 가나안 생활에서도 그럴 것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 원칙은 이 가나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아주 클 것이라는 희망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큰일 날 거다 뭐 그런 부정적인 이런 컨셉의 내용이 아니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되고 아름답고 보람된 것이고 희망이 넘치는 것인지 모른다는 큰 소망을 제시해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마치 우리가 일생을 다 살다가 마지막 죽음의 강을 건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얼마나 영화로운 복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넘치는 곳이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마지막 삶을 살고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제시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두 가지 원칙을 내용의 줄거리를 두고 생각해 보면 오늘 읽은 11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이 그런 구조에 딱 맞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1절에서 7절 말씀까지를 보시면 광야 생활 중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큰 사건 네 가지를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설명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했더니 이런 복을 주셨다 광야에서 그 네 가지를 설명하는가 하면 그 뒤에 나오는 마지막 부분에 후반부 읽었던 말씀은 가나안 땅이 얼마나 복된 땅인가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그것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1절 이하에 나오는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40년 역사를 요약을 했습니다. 광야 40년 역사를 요약을 했는데 그 모세가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전 과정을 요약하면서 그 과정을 네 가지 큰 사건으로 대표해서 설명하라는 첫째가 애굽에서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큰 이적과 기사를 행하셔서 애굽 사람들에게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버티고 버티던 바로가 드디어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었다라고 하는 애굽에서 해방이라고 하는 큰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홍해 기적을 설명했습니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 애굽 군대가 추격해올 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했더니 홍해를 걸러 우리는 지나가게 하시고 애굽 사람 수장시켜 주셨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두 번째 축복이 홍해의 축복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세 번째 축복은 광야에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중에 이 느헤미야가 광야에서의 축복을 설명하면서 느헤미야 9장에 말씀해 보시면 그렇게 40년 동안 길을 걸었지만 우리가 주려 죽지도 않고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발이 부르터지도 않고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광야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다시 광야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젊은 세대들에게 지나간 40년 동안 우리가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때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만나를 주셔서 먹고 먹을 수 있게 하시고 광야 반석에서 샘물 터져서 마시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께서 시간시간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광야에서 넘쳤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럼 마지막 사건을 설명하면서 이 고라일 땅의 반역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반역의 무리가 생겼는데 이 무리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징계해 주셔서 이 큰 백성들이 그 선동하고 혼란시키고 분열시키는 사람들의 꼬임에 빠져서 흔들리지 않고 이 백성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수많은 유혹의 과정을 이겨냈다는 것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고라일 땅의 반역과 지진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던 역사를 들면서 이런 내부적인 위기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네 차례의 큰 사건 줄거리들을 설명하면서 광야 생활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여기까지 왔다. 그것이 모세가 전하는 설명의 결론입니다. 이런 결론을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의 과정이 남아있는데 이제는 이 마지막 모압 땅을 떠나 요단강 건너고 가나안 들어가서 일곱 족속과 싸워야 더 땅을 정복해야 되는 더 어려운 일이 남아있는데 그 어려운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셔 도우셨던 것처럼 이 남아있는 강을 건너가고 점령하고 하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한 사흘길쯤 걸었을 때 생긴 사건이 마라의 사건이었죠. 마실 물이 없었는데 물을 찾고 보니까 쓴 물이어서 마실 수가 없어서 백성들이 아우성 치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하면 모세에게 나무가지 하나를 꺾어서 물에 던지라 하셔서 순종했더니 그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졌다고 그럽니다. 그 말은 그 나뭇가지 무슨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성분에서 된 게 아니라 이 쓴 물과 같은 광야 생활을 단물 마시듯 바꿔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의 첫 번 어려움을 은혜로 이기게 하셨다. 그것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나가올 광야 생활의 모든 시련도 어려움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첫 사건에서 보여주십니다. 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을 점령하는 전쟁이 시작되는데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 전쟁이었잖아요. 여리고 전쟁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건 정말 전쟁 역사에 그런 전쟁이 있을 수가 없죠. 하루 한 바퀴씩 그 성을 돌고 마지막 일곱 바퀴 돌고 소리를 질렀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 그런 전쟁은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그런 전쟁으로 이기게 하신 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도 여리고에서 보듯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지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첫 번 정복전역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을 보시면 광야 생활을 다시 회고하면서 설명해 주는 이유가 끔찍하고 끔찍했던 광야 생활인데 돌아보면 다시 40년 그렇게 살라고 하면 절대로 못 살 그런 광야 생활인데 이런 광야를 지나오게 하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과정도 하나님 함께 계셔 도우실 것이므로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 설명을 모세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는 백성들이 희망을 제시합니다. 그 희망을 제시하는 말씀이 10절 이하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 가나안 땅을 설명하면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다 그럽니다.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 좋은 땅인가요? 좋지 않는 땅인가요? 우리에게 평지와 산과 골짜기 있는 두 땅을 두고 선택하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평지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평평한 땅 위에 사람이 살기 좋고 도시도 형성되고 문물이 모여들고 그런 땅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을 설명하면서 이 가나안 땅이 애굽 땅과는 달리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다 평지를 좋아하지만 온 세상이 다 평지로만 되어 있으면 한 번만 장마비가 쏟아지면 모든 지구촌 전체가 다 늪지대로 변해버리고 말 겁니다. 높낮이가 있기 때문에 강물이 흘러 바다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 강물의 흐름 때문에 바다도 생태계가 유지되고 이 높낮이에서 시냇물이 만들어지고 계곡이 만들어지는 것 때문에 자연 생태계가 다양하게 존재하게 되고 생물의 다양성이라는 것이 보장되고 그것 때문에 세상이 아름답고 인간들이 먹고 마실 것들이 생겨나게 되고 사람 살기 적합한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모두가 다 평지이면 이 세상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되지 못할 겁니다. 산과 골짜기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간이 최적의 환경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산과 골짜기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산과 골짜기를 설명하면서 산과 골짜기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땅이 비를 흡수해서 품고 이 습기를 유지하고 수분을 유지해야 생명이 풍성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비를 흡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죠.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습니다. 산을 올라갈 때도 힘들고 내려올 때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우성입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산과 골짜기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형성되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속에 품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도 의지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고 어떤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굴복당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이런 연단들이 산과 골짜기 같은 인생길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과 골짜기에 있는 땅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하늘의 은혜가 그 땅에 머무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산과 골짜기에 있는 땅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산과 골짜기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 믿음이 자랐습니다. 그렇게 자라난 그 믿음 때문에 천국 향해 나아가는 힘이 생겼습니다. 죄와 세상과 다투어 싸워 이길 수 있는 정의를 위해 투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산과 골짜기 같은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 그 속에 형성될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산과 골짜기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됨을 더 기뻐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복된 땅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는 보시면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러 있는 곳인데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관찰하시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이미지를 아이들에게 좀 그려보라고 하면요, 대체로 나이 많은 완고한 할아버지 모습으로 그려놓거나 어떤 아이들은 경찰관 모습으로 그려놓을 때가 많습니다. 감시하고 이놈하고 지켜보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말씀은 그렇게 감시하고 감찰하고 그런 의미의 그런 이미지의 그림이 아니라 어머니가 놀이터에서 뛰어오는 아이를 한시도 눈길 떼지 않고 바라보는 그런 이미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항상 그 눈이 아이에게 머물러 있는 어머니처럼 하나님의 눈길 우리 가운데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은 언제든지 도와주실 언제든지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완전히 준비되어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다, 그 땅이 행복한 땅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시도 눈떼지 않고 지켜보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면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게 축복되었다는 겁니다. 비록 산과 골짜기에서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만난 은혜 품는 곳이 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이 다른 여러 나라의 비옥한 땅에 비해서 그리 경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눈 뜨고 지켜보시는 감찰하시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지켜보실 그 땅이기 때문에 거기 사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됨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새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키시는 그런 곳이 될 것이다 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그러므로 이 땅에 대한 소망을 굳건히 하자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과정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종류의 시험이 있고 저런 사람에게는 저런 종류의 시험이 있어서 이 시험과 환난과 고통이라는 것이 너무나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이라는 것은 너무 보편적인 것이고 너무 또 필연적인 것이기도 해요. 반드시 있고 또 있어야 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어려움들이 인생의 괴로움과 시험과 환난 등등입니다. 가나안 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시험도 없고 환난도 없고 도전도 없고 고통도 없는 지상천국 같은 곳이다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가슴에 품고 살게 하시고 그들을 항상 하나님께서 지켜보셔서 환난 날에 도우시고 역경 중에 건져내시는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고난 없는 삶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우리 그 어려움을 통해 더 선한 삶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더라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그 말씀 지켜 살아가는 이 든든한 믿음을 지켜내는 축복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렇게 말해요. 가나안 땅은 너희들이 살던 애굽 땅과는 다르다 그럽니다. 애굽 땅과 같지 않다고 그래요. 창세기 13장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롯과 나누어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롯이 선택했던 소돔 고모라 땅을 설명하면서 그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이라는 것이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의 생각이 환상적인 곳이에요. 마치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부족하면 그런 땅을 말할 때 애굽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좋은 곳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아서 산과 골짜기가 있다. 더 어려움도 있고 더 역경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땅이 흡수하듯이 하나님 은혜가 함께 있고 애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눈동자 항상 머물러 있는 땅이기에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겁니다. 우리 땅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애굽의 아름다움에 매료당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사모하십시다. 그리하고 믿음으로 담대하십시다. 그리하시면 우리 날이 장구하게 하시고 평탄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날의 은혜를 우리에게 회상시켜 주십니다.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네 분의 위기 속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켜주셨는지,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가나안 들어가면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어서 놀라겠지만 놀랄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산과 골짜기 있는 인생길이지만 찬송하고 가십시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겨내십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